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잠깐만요.
KBS 오디오북
응? 이 야 너 뭐여? 내 차례여. 응? 야 뭐 하는 겨? 어?
미옥이 전 김미옥 지음 성우 신소윤 읽음. 매일 그 나쁜 남자에게 얻어맞고 돈 뜯기던 옆방 여자였다. 김치찌개 냄비에 밥 한 공기였지만 내 평생 그토록 맛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밥을 해먹은 기미는 없고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이었다. 내가 멍하니 밥상 앞에 앉아있으니 문을 반쯤 열어놓고 담배를 피우던 여자가 혼자 먹으라며 나갔다. 배려였다. 난 맹렬하게 수저질을 했는데 슬프지도 않았건만 눈물이 혼자서 흘러내렸다. 여자는 나보다 두 살이 많았다. 이름은 애숙이고 고향이 전라도 어디라고 했는데 기억나지 않는다. 밥 한 공기의 인연으로 애숙인 가끔 밤 한 시가 넘어 내 방문을 두드렸다. 책을 보고 있으면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무슨 책이냐고 물었다. 난 그녀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책 내용을 얘기해 줬다. 나쁜 남자는 내 방에 있는 애숙이에게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마당에서 소리를 지르면 다른 방에서 같이 소리를 질렀다.
야! 들어!
이상한 것은 그 나쁜 남자가 날 어려워했다는 것이다. 생각하니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다. 배운 것이 여자들에게 기생해서 사는 이웃과 주변의 바퀴벌레 방식이었던 것이다. 난 창천동에서 세 달을 살았다. 입주자리가 나와 보따리를 싸던 날, 애숙이가 내게 말했다.
잘 가. 어딜 가든 굶지 말고.
그때 왜 난 두 살이나 더 많은 여자에게 언니라고 부르지 않았던 걸까? 직업이 그래서? 생각 없이 사는 문해충 같아서? 난 내가 살아온 것이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술집 여자의 밥 한 공기 같은 도움을 알게 모르게 받고 살았다. 내가 사람의 직업이나 계층을 보지 않고 인간성을 보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다. 한때 그녀를 찾으려 한 적이 있었다. 갚아야 할 밥 한 공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흔적도 찾지 못했다. 그 직업의 종사자들이 흔히 그렇듯 애숙이도 가명이었을 것이다. 밤에 비가 내리면 빗방울이 우다다다 뛰어가던 양철 처마가 기억난다. 빗소리가 내 분노를 일깨우듯 그녀의 기억을 다시 깨웠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살고 있을지 모를 그녀를 위해 기도한다. 당신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세상 모든 애숙이에게 축복을. 덧. 친구는 찌질이와 헤어졌다. 그때는 어려서 은혜도 갚고 원한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 그 친구는 마음 넓은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네.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동네 호구의 기억. 산책길에서 만나는 할머니가 있다. 플라스틱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 팔을 직각으로 꺾는다. 걸음도 느린데 겨드랑이에 붙은 팔이 왜 움직이는지 의아해서 웃었다. 웃은 죄로 벌을 받았다. 대낮에 길에서 직각 할머니를 만났다. 장을 본 보따리를 들었다 내렸다 했다. 휴머니즘에 빛나는 나의 오지랖이 사다를 내고 말았다. 아유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보통 짐을 들어준다면 한 보따리를 넘긴다. 그녀는 내게 두 보따리를 다 안겨주었다. 황당했지만 나의 무쇠팔을 믿었다. 낑낑거리며 현관 앞에 내려놨더니 주방까지 갖다 달라고 했다. 나의 휴머니즘 철학에 따른 행동 강령은 이랬다. 애를 봐줄 때는 애 엄마 올 때까지. 그녀가 나의 철학을 알았는지 다시 부탁했다.
새댁, 나 기운이 없어 그러는데 싱크대 양재기에 생선 좀 담아줘. 응?
새댁. 장성한 아들을 준 나를 새댁이라 부르다니. 으이차. 나는 새댁의 기운으로 보따리를 들었다. 그러나 빈 양재기는 없었고 개수대에 씻지 않은 그릇이 산더미였다. 잠시 나의 철학의 회의를 느꼈다. 하, 그냥 나갈까? 한두 개만 씻을까? 아이고, 나는 호구인 걸까? 할머니는 봉을 잡았을까? 중도에 그만두면 아니암만 못하리라는 경고가 무쇠팔을 움직였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싱크대인 것이다. 단순 노동의 묘미는 무념무상이다. 처음엔 성질났는데 생각 없는 무쇠팔이 자동으로 태산 같은 그릇을 씻었다. 행주질까지 끝내고 보따리를 해체해서 냉장고에 분류까지 했다. 아이고, 내 집 구석도 지금 엉망인데. 참나. 할머니는 계속 떠들었다. 전에는 며느리가 자주 왔는데 무슨 일로 발길을 끊었으며 그 무슨 일이 무엇이냐면 그 영감 죽고 재산을 큰아들에게 작은 아들보다 조금 더 줬는데 그 조금이 무엇이냐면 그 대대로 내려온 농가 밭인데 그 농가 밭이 전라도 고흥에 있는데 아 그런데 그 논밭 때문에 작은 며느리가 삐져서 발길을 끊었는데 그 원래 큰 며느리는 못된 년이라 오지도 않는데 아 그 년이 없이 사는 집안의 딸이라 이 혼인은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나는 가락이 실린 사설을 듣다가 인내심이 쥔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했다. 재산이 아니라 시어머니 수다에 질려서 안 오는 것 같았다. 가겠다고 나서니 밥 먹고 가라고 했다. 독거노인의 끼니를 챙겨야 한다는 양심과 호구로서 느끼는 불쾌함이 정면 충돌했다. 결과적으로 밥 먹고 다시 설거지 한 후 할머니가 꾸벅꾸벅 졸아서 집에 왔다. 엘리베이터를 버리고 계단을 걸어 올라오며 깊은 시름에 잠겼다. 애를 맡기는 내 엄마가 없나, 설거지 시키는 할머니가 없나, 아우, 이러다 동네 호구 되는 건 아닐까? 현관문 앞에 메모지와 딸기 그릇이 있었다. 감사드려요. 우리 아이들이 아줌마 좋대요. 어제 잠시 봐준 아이들의 엄마였다.
아유, 다 때려차!
살아보니 정말 좋은 사람은 잘 까먹는 사람이다.
아유, 다 잊어버려야 한다.
길은 걸어가면 뒤에 생기는 법. 가끔 길에서 길을 잃는다. 작년 12월의 그날도 길 위에 서서 잠시 망연자실했다. 생각나면 혼자 죽어버리는 휴대폰을 수리점에서 살려낸 날이었다. 그런 날이 있지 않은가? 전화할 곳도 없고 만나야 할 이도 없지만 가야 할 곳이 있는 것 같은 날. 그래서 극장에 갔고 박흥식 감독의 탄생을 보았다. 단순한 종교 영화인 줄 알았다가 성리학적 세계관의 전복에 집중해 보았다. 조선 근대의 탄생을 개벽적 근대화라고 말한 이가 있었다. 개화적 근대화가 이성과 국가 중심이라면 개벽적 근대화는 영성과 민중 중심의 근대화다. 개벽파가 개화파와 다른 점은 영성을 견지하며 서양의 도전에 대응했다는 것이었다. 동학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난 조선 근대의 탄생을 실학이라고 믿는다. 그 중심에 천주교도 있었다. 1845년은 김대건 신부가 사제 서품을 받은 해다. 그는 왕족을 친인척으로 하는 양반 집안의 자식이었으나 증조부 때부터 가톨릭을 믿었고 부친은 1839년 기해박해 때 순교했다. 그때 조선의 전정과 군정, 환정은 극도로 문란했고 세도 정치는 절정에 달했으며 백성의 삶은 피폐했다. 신분사회의 불평등이 고착화된 세상에서 평등사상의 돌파구는 천주교에 있었다. 한국 최초의 신부 김대건은 하루아침에 탄생한 것이 아니다. 서품을 받고 1년 만에 사형당했지만 그의 출현은 누적되고 응축된 시대 정신의 폭발이었다. 천주교는 처음에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사상으로 도입되었을 것이다. 16세기에 포르투갈 신부인 세스페데스가 임진을 한 당시 국내 입국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승준, 정약전, 이벽 같은 진보 사상을 가진 학자들이 자발적 연구를 했다. 천주교의 교리는 평등 사상을 불러내는 놀라운 세계관이었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천주교는 성당도 신부도 없이 자생적으로 전파되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상을 종교에서 찾았을 때 지식인의 고뇌는 컸을 것이다. 기존의 사상과 충돌하는 것도 모자라 듣도 보도 못한 초월적 존재인 신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교리는 기득권의 분노를 샀다. 탄생을 종교 영화로만 볼 수 없는 관점이 여기에 있다. 신념은 어떻게 나아가는가? 길은 걸어가면 뒤에 생기는 법이라는 김대건 신부의 대사에서 답을 찾는다. 김대건 신부의 길은 해로와 육로의 길을 거쳐 정신의 길을 보여준다. 5개 국어에 능통했던 신엘리트 지식인을 사형시킨 죄목은 늘 그렇듯 혹세무민이었다. 영화를 보면서 과연 박흥식 감독답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 난 박흥식 감독과 작은 인연이 있다. 4년 전인가. 난 이야기 생산자를 스토리텔러, 스토리라이터, 스토리쇼어라고 하니가 발터 베냐민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논문 이야기꾼을 출처로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 문장의 주인공은 박흥식 감독이었다. 그는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 평론에서 베냐민을 언급하며 말로 이야기하는 호머는 스토리텔러, 글로 이야기하는 페터 한트케는 스토리라이터, 이미지로 이야기하는 빔 벤더스는 스토리쇼어라고 분류했다. 이 일을 계기로 박 감독과 대화를 하고 그의 영화를 찾아보았다. IMF 시대의 단편 하루를 필두로 가정과 사회에서 약자로 살아온 명수의 유쾌한 도전, 역전의 명수. 기관사와 대학 동문과 강사와의 만남이 남과 북의 접점에 이르는 경의선. 뜻밖의 멜로물 두 번째 스물이었다. 나는 영화 탄생으로 박흥식 감독이 드디어 임계점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시대도 사람도 마그마처럼 쌓이고 쌓이면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 인간보다 주자가 힘이 센 시대가 있었듯 지금은 자본이 힘이 센 시대지만 난 인간이 먼저인 세상이 반드시 오리라 생각한다. 소멸의 아름다움. 가끔 사는 일이 답답해지면 차를 몰고 국도 여행을 한다. 강원도의 한 카페에 앉아 필통을 올려놓고 글을 긁적거리는데 카페 주인이 놀라워했다.
노트에 연필로 글을 쓰는 분은 처음 봅니다.
헝거 필통 속에 연필이 그득한 것을 보고 더 놀라워했다. 나도 처음 발견한 기분이었는데 필통 속에 흔한 볼펜 한 자루도 들어있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연필로 편지를 썼다. 한글을 일찍 깨친 탓에 엄마의 편지를 대필했다. 친척에게 구원을 청하는 구구절절 청승인 글이었다. 편지를 여러 번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어느 날부터 난 편지를 내 마음대로 썼다. 우리는 모두 잘 있으며 집을 사서 이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글을 모르는 엄마는 내가 쓴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 쌀이 떨어졌다고 해도 오지 않던 이모가 집을 산다고 하자 달려왔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형편이 나았을 뿐이었던 이모는 편지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화를 냈지만 그래도 쌀을 팔아주고 갔다. 엄마는 눈을 흘겼지만 때리지는 않았다.
집을 산다고 했단 말이냐?
돈을 많이 벌면 집을 사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연필심이 흐려서 나는 침을 묻혀가며 구원의 편지를 썼다. 커서 우울할 때는 연필을 깎았다. 그리고 편지를 썼다. 나의 글은 시간이 흐르면 점점 희미해져 눌러 쓴 흔적만 남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웠다. 사라지는 것들을 사랑했다. 내게 리포트를 맡기던 친구가 블랙잉 602 연필을 두 타스 선물했다. 사각사각 부드러웠다. 나는 그 연필로 가벼운 글을 썼다. 오늘은 해밍웨이가 태어난 날이라거나 바람이 불어서 머리카락이 하늘로 올라갔다거나 조금 쓸쓸해서 혼자 노래를 오래 불렀다거나 하는 누가 읽어도 아무렇지 않은 글이었다. 내가 오래도록 연애 편지 대필을 해주었던 친구의 애인은 연필로 편지를 쓴 여자는 네가 처음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둘은 헤어졌다. 난 두 사람의 이별이 마치 나의 잘못인 듯 싶어 한동안 우울했다. 연필의 필적이 흐려지듯 사랑도 흐려졌던 것일까? 헤어진 남자는 어느 날 대화 중에 낯선 여자를 보았던 것일까? 친구는 많이 울었지만 곧 잊었다. 다른 남자를 만나 내게 또 편지 대필을 부탁했다. 그러나 난 친구의 헤어진 연인과 주고받은 편지를 잊지 못했다. 대필에 그토록 진심을 쏟았던 적이 없는 것 같다. 연필로 편지를 쓴 여자라는 말에 난 감정이입을 했을 것이다. 세상을 사는 것은 연필처럼 제 몸을 깎아내는 일이었다. 난 조금씩 줄어드는 몸피를 보면서 나를 스쳐간 시간을 절감했다. 이제 볼펜 몸통에 의지하던 몽당 연필처럼 내 삶도 소멸하게 될 것이다. 난 오늘 다시 연필로 편지를 쓰고 싶다. 연필 세 자루를 정성 들여 깎아서 긴 편지를 쓰고 싶다. 나의 연필로 쓰인 문자가 구부리고 펼치고 넘어지며 마침내 날아올라 결승이 되어 그대를 묻게 되기를. 다음 생을 넘어 다다음 생까지 나의 문자가 당신을 기억하기를. 푸른 하늘을 바라볼 때 햇빛 유리가 어떻게 내 눈을 찔렀는지 당신이 나의 하루를 알아주기를. 어떤 것도 너무 힘을 주어서는 안 된다. 편지는 점점 옅어지고 흐려져 힘을 준 자국만 남을 것이다. 사라짐은 아름다운 일이다. 예전에 강원도 국도 여행 중 FM 93.1에서 이 노래가 나와 길가에 차를 세우고 들었다. C'est une chanson 기억하라. 함께 지냈던 행복한 나날을. 그때 태양은 더 뜨거웠고 인생은 행복하기 그지없었지. 마른 잎을 갈키로 긁어모으고 있다. 자크 프레베르 고엽중.